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성경 말씀 앞에 앉아 싸우니 사도 바울의 서신 디모데에게 주신 디모데 전서의 서신의 몇 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어 싸우니 부족한 종에게 이 본문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진리와 교훈을 함께 나누며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저희들이 다 거하기를 원하며 온전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종은 심히 무익하고 주님 연약하오니 주께서 늘 도우시고 성령님 지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몇 마디라도 바르게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4장은 목사의 자기 훈련 제목을 그렇게 붙여볼 수 있는 장이고 1절부터 5절은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하라. 1절 다시 보십시다. 그러나 성령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 속이는 영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가르침 귀신들의 교훈들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 경건의 비밀 우리 앞에 3장 끝에 경건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사역과 부활승천과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쳤다고 보았는데 경건의 비밀과 반대되는 것은 배교 곧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배교 진리를 배반하는 하나님의 참된 교훈을 배반하는 것이 배도 이탈해 나아가는 변절해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진리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분명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리라 배교하는 것이죠. 믿음에서 떠나리라.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처럼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한 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며 성령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였듯이 그것이 선지자들의 기능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기능 그것이 선지라는 말의 뜻이라고도 합니다. 예언자라고 말하지만은 미래를 예언하는 것은 한 내용이고 미래의 내용이 아니라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현재에 대한 죄에 대한 책망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시 하나님의 뜻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온다든지 혹은 메시아를 통한 회복의 일이 있을 것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예언도 물론 있지만은 그러나 현재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선지자들의 일인데 그것은 성령님의 말씀을 그들이 전하는 것과 같죠. 신약시대의 사도들은 바로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교훈은 성령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목사의 교훈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에 충실해야 됩니다. 목사는 직접 계시를 받는 자가 아닙니다. 또 혹은 천주교의 교황처럼 자기의 옥좌에서 교리와 윤리를 선언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무오한 권위를 가진 교훈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들의 설교가 교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오늘날 목사는 성경의 충실한 해석을 통해서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성경에 충실하게 성경적 사상, 성경적 교훈을 하면 그는 권위가 있을 것이지만 성경에서 이탈한 자의적인 해석, 성경에서 탈선한 자기중심적인 주관적인 그런 해석을 하는 순간 그는 권위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성령님의 교훈을 가진 자들, 직접 성령님의 영감 속에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배교하리라. 사도시대 말기에 이미 배교의 징조가 나타났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8절에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시대에 벌써 많은 적그리스도들, 말세에 대한 징조라고 말씀한 것의 성취라고 보이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종말 의식이 있었다. 그들은 종말이 2000년 후에 온다는 거 생각 못했겠죠. 그러면 해이해졌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종말 의식을 가졌습니다. 와, 지금이 종말인가, 주님이 곧 오실지도 모르겠다, 그런 의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 긴장 속에서 2000년을 지나와야겠죠. 우리도 비슷한 긴장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긴장이 있는지,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런 긴장감이 있어야 될 터인데. 배교자들이 따르는 교훈은 오늘 본문에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이라고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악령들의 활동이, 사탄과 악령들의 활동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여 아담을 범죄케 한 자가 바로 사탄이었지요. 사탄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는 영, 에베소 2장 2절에 그것이 사탄입니다. 사탄과 악령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소위 인본주의자들, 휴메니스트들, 휴메니즘을 추종하는 자들. 휴메니즘은 근사하게 보이는 말이지만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매우 잘못된 불경건입니다.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불경건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무신론 사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혹해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자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사탄이 그렇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다. 설교가 선포되면, 설교의 말씀, 전도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은 마귀의 활동이다. 마귀의 활동. 이단은 속이는 영들의 활동입니다. 모든 종류의 이단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에서 탈선한, 근본 진리에서 이탈한 모든 명확한 이단들은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은 귀신들의 교훈들입니다. 바른 진리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활동의 결과이니까 귀신들의 교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의 교훈들을 쫓을 것이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라야 합니다. 이 청문회 할 때 보는 대로 성경을 믿고 창조론 믿는 인권위원장 후보자, 이제 인권위원장이 됐는지 인권위원입니까? 그를 맹 비난하는 목사의 아들도 비난하고, 믿는다고 하는 신학교 출신이라는 국회의원도 비난하고, 저 사람들은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참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자들이로구나. 믿는다는 이름을 띄우면 띄면 좋겠구나. 목사의 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신학교 다녔다는 경력의 이력이 없었으면 좋겠구나. 창조론도 믿지 않고 창세기 1장도 믿지 않는 자들, 그게 오늘날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추종하는 자들이 다 그런 자들이지요.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사가의 신화라고 보는 자들이죠. 성경을 믿지 않는 자들, 진화론을 믿는 자들 많습니다. 목사들 중에, 신학자들 중에 많습니다. 절충하는 유신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도 결국은 진화론 믿는 사람들의 부류고요. 말만 그럴듯하게 붙인 것이지. 우리는 신비적 체험을 의존해서도 안 되면 신비주의도 성경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중심으로 가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바른 교리와 생활 교훈에 충실하십시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예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경건과 도덕성 있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신비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대사도, 신비 체험을 많이 했던 사도 시대에 사도 중에 대사도,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한, 히브리서까지 14권이나 기록한 사도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한 예언과 방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그러한 교훈의 방향입니다. 교훈이 하나님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자가 주 안에서 교회 안에서 큰 자입니다. 신비체험이 큰 자가 아니고, 신비체험이 많이 있는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아 보였다고, 같다고 말해 지적을 받았지요. 그들 속에 분쟁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랬죠. 우리는 신비체험을 의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 교훈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른 길, 옛길입니다. 성경의 교훈. 성경의 신비체험의 얘기가 있는데 그런 교훈 말고, 성경의 교훈이라는 말은 성경의 바른 교리 사상, 교리 체계와 교리, 성경의 바른 하나님이 누구신지, 사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무엇인지, 또 그들의 소망인 내세의 소망은 무엇인지, 천국은 무엇인지 하는 교리체계와 그리고 생활교훈의 십계명의 도덕법에 대한 우리의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서 그렇게 살아라. 도덕적인 무엇이 의로운 삶인지, 무엇이 선한 삶인지, 무엇이 진실한 삶인지, 무엇이 죄인지 죄 아닌지 구분해서 우리가 바른 삶, 겸손하고 선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진실하게 사는 삶. 2절 보십시다. 자기 양심이 과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성도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범사의 양심대로 행해야 된다고 디모데전서 1장 5절 19절에 말씀한 바가 있는데, 여기에 양심이 과인을 맞았다니, 와, 선한 양심이 아니고 화인을 맞은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뜻이고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양심이 조금 더러워지는 그런 것보다 더 심한 상태, 화인을 맞아서 무뎌지는, 양심에 가책이 없는, 양심이라고 하는 선한 분별력, 도덕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그게 양심인데, 도덕적 분별력이 없고 선한 것을 택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것이 양심이, 기본 양심이 없는 양심이 무뎌져지고 더러워지고 더러워지다 못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버린. 양심을 똑바로 쓴다는 것은 그래서 신자에게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양심을 속이고 양심을 더럽히기 시작하면 그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결코 사랑하지 않으세요. 버려버리실지도 모릅니다. 양심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 이렇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치 못하고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를 분간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양심이 마비된 자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와, 저렇게 거짓말을 뻔뻔하게 얼굴도 빨개지지 않고 저렇게 유창하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끝난 인격입니다. 그런 인격은 참 인간 인격자가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그들의 양심이 마비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외식은 이중적인 것을 말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것, 그것이 외식이죠.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순종하는 척하는 것, 하나님 없는 세속적 삶을 살면서 경건한 척하는 것, 돈과 쾌락을 크게 여기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척하는 것, 진리를 대항하면서 진리 안에 거하는 척하는 것, 이것들이 다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위선입니다. 외식입니다. 외식자들은 귀신의 교훈들을 따르는 자들이며 성령님의 교훈을 저버린 자들입니다. 외식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외식은 아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가증한 악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진실하며 진실한 말만을 할 것입니다. 유능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의 능력은 조금씩 벽돌을 한 장씩 쌓듯이 조금씩 진전되는 것입니다. 한목에 그렇게 뭐가 꽤 성장을 갑자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샤머니스트들이, 샤머니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굿하면은 뭐가 갑자기 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주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어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지만 귀신들은 사람들을 거짓되고 불신앙적이게 만들어 마침내 영원한 멸망고 지옥 불못에 이르게 합니다. 3절 보십시다.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사도 바울은 귀신들의 교훈들의 예로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교훈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금욕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나 결혼과 음식 먹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일이며 결코 죄가 아닙니다. 결혼 제도는 사람이 범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후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며 그 갈비뼈 하나로 여자를 만드셨고 참 어렵게 창조를 하셨죠. 또 하나 그냥 새로 독립개체를 만들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비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그걸로 예쁜 여자를 만들고 복잡하게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 기쁜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리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부부가 되게 하셨다. 부부는 두 별개의 인격체들이 만나서 하나같이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한 몸이었다. 갈비뼈였는데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어서 오게 했으니까 다시 남자들의 군대말로 원인치 하면은 다시 갈비뼈가 남자의 여자가 남자 때 갈비뼈 중에 하나 빠진 대로 들어가면은 남자가 그냥 되듯이 그렇게 이치가 그런 것이다. 아주 친밀하고 갈비뼈는 진짜 참 좋은 부분이 아닙니까? 예? 머리뼈도 아니고 누구는 뭐 발뼈도 아니고 갈비뼈 가슴으로 품는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러나 가슴이 아프면은 그러면은 참 아프듯이 가슴이 아프지 않게 가슴에 갈비뼈.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치였습니다. 그러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후의 현상이 아니라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요? 타락하기 전에, 창조 때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을 복으로 선언하시듯이 말씀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후에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거기에도 또 복을 주시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편만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에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렇죠? 자손의 번창이라고 하는 것은 복이라고 말씀했어요. 복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하고 복된 제도입니다. 결혼은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뭐를? 결혼을 금하고 혼인을 금하고, 결혼을 안 하면은 굉장히 경건한 것이 아니라 혼인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이다. 금욕주의는 하나님의 뜻에 위반된다, 그 말이죠. 먹는 음식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고 창세기 1장에 말씀했죠. 1장 29절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음식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있는 일반 풀 안보다 풀도 씨가 있는지 몰라도 씨를 가진 그런 채소들, 채소류,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들, 견과류라고 요새 말하는, 너트라고 말하는, 그것이 무슨 종류든지, 요새 많이 나오는 우리나라가 없던 너트들이 뭐 많더라고요. 요새는 아몬드라는 것도 전에가 있었는지 모르는 아몬드, 또 요새는 우리가 파단행이든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우리 견과류인데 그게 영어 성경 보면 피스타치오 그러더라고. 아, 피스타치오 들어봤는데 피스타치오, 요새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좋아서 이게 까먹는 그 견과류가 있는데 피스타치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견과류더라고요. 예, 그게 피스타치오. 또 무슨 우리가 호도, 또 무슨 그런 뭐 잣 등등의 견과류들이,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런 아주 원래의 식물, 식품입니다. 그치? 그런 걸 많이 드십시오. 그게 좋은, 오늘날도 그게 좋다고 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견과류가 좀 비싸서 그렇지. 견과류가 너무 많이 먹으면 탈이 나지만 규칙적으로 조금씩 먹으면 건강에 아주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장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식물 세계, 창조 세계, 또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모든 음식물들은 다 좋은 것이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산 동물을 채소같이 식물로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3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있는 생물을 잡아먹었습니다. 그전에는 지금 이 창세기 1장에 나온 대로 씨 가진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또 씨 열매 맺는 그런 나무, 너들, 견과류들을 주로 먹었다고 해요. 과일과 견과류를 먹었고, 그리고 노아 홍수 후에는 사람이 기력이 급속히 쇠해진 것 같고, 기력이 쇠해져서 그런 것 같고, 거기는 이제 여러 사한 동물, 살아있는 생물들을, 그러니까 생선류도 또 가축도 소나 양이나 그것을 비로소 잡아서 먹기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거는 노아 시대 후부터 된 일입니다. 원래는 그거 먹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식물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훨씬 사람에게 건강에 좋은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식물만 먹으면은 사람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거기에 필수 아미노산이니 뭐 하면서 그런 것들이, 동물성의 그런 단백질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하더군요. 그러니까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생선도 드시고 또 단백질, 아이가 들면은 60이 넘어가면은 단백질을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무슨 하루에 무슨 60g인지 얼마인지를 뭘 들어야 되고, 그렇게 먹으려고 하면은 꽤 쇠고기나 이런 고기들을 꽤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먹는지 먹을 수 있는지는 몰라도 여하튼 열심히 들어야 돼. 그렇지 않고 밥하고 김치만 드시면은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다 그렇게 쇠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을 유지하려면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많이 말을 하더군요. 예수께서는 무리를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떡만 나누지 않고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무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요? 생선도 그걸 먹으면은 냄새가 나서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것이 몸에 좋으니까 기회 있는 대로 드십시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드십시오. 꽁치나 삼치도 그렇습니까? 고등어나 그런 것들을 드십시오. 율법 아래서는 정결 부정결의 음식이 구별되었으나 복음 아래서는 그 구별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고 버릴 것이 없다. 버릴 것이 없다. 결혼도 하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그래야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금욕주의인데, 금욕주의는 그것은 귀신의 교훈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길도 성화의 길도 아닙니다. 금욕을 해야 구원을 얻고 성화가 이루어진다고 누가 가르치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대되는 불건전한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절제는 좋은 덕이지만 절제라는 것은 과식하지 마세요, 소식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거는 또 다 건강상식으로 아는 얘기죠. 너무 배가 터지게 배가 부르게 먹으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당뇨 생기고 혈압 생기고 또 체중이 너무 과체중 생기고 모든 성인병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먹지 말고 조금 적은 듯하게 한 내 양의 70% 정도만 먹고 조금 배고픈 듯하게 그만 술을 놓는 것이, 그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하더군요. 절제는 어렵지만 좋은 덕이지만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을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우리의 성화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금욕 생활은 죄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도 그런 말씀했죠. 2장 21절로 23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 몸의 욕심과 죄성을 죽일 수 있다. 갈라디아 5장 16절의 말씀이 성화에 대한 그런 해답과 같은 요절이죠.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화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가르침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써서 저분은 성경을 읽으셨나 보는데, 성경은 갈라디아 5장 16절에 성화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었는데, 성령님을 조차 행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라고 했으면은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화가 더디지만 조금씩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과 성화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경 말씀의 바른 교훈 안에서 또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화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귀신들의 교훈들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말세의 배교의 시대에는 그것들이 더욱 많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성경 진리에서 떠났거나 성경 진리와 다른 잘못된 사상들과 이념들과 종교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책인 성경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감치 말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가감치 말고 오직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 말로 신학적으로 개혁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개혁주의의 기본 원리는 우리 목사와 장로들이 임직 서약할 때 하는 첫 번째 질문대로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과 행위에 정황무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습니까? 의 질문에 대한 예 대답입니다.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의 10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1장 10절에 나와 있는 진술의 내용입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무엇을 논하려고 할 때 혹은 무엇을 비평하려고 할 때 그것은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최종적인 최후적인 그러한 안에 판결이 되는 줄 알고 성경에 근거해서 무엇을 주장하기도 하고 무엇을 비판하기도 하고 해야 할 것이다. 성경적이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황보한 유일의 규칙이다. 성경이 기준입니다. 성경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그러니 성경 해석도 중요하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 갖고 못 주장할 것도 없고 못 반박할 것도 없을 거예요. 성경은 방대한 책이니까 그 갖고 그 한 구절을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서 막 풀어나가면은 별별 이론들이 다 나올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에 충실할수록 좋고 충실해서 성경적 사상, 성경적 교훈을 우리가 하고 성경적 생활을 하기를 힘써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고 싶다. 첫째로 우리는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역사상 많은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이름을 가진 각종 이단 종파들이 득세했습니다. 1830년대 이후에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다 많이 우죽순처럼 이단들이 나타나 지금도 많은 이단들이 아마 100개, 200개의 이단들이 온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 가까이에 이 코로나 때에 유명한 이단인 한국에 있는 신천지 이단을 포함해서 한국산 모든 박태선의 신앙촌이나 지금은 천부교라고 하는 천부교나 또 통일교나 한국산 이단들을 포함해서 한국의 수많은 신비주의 이단들 삼각산에서 비롯되는 용문산에서 비롯되는 계룡산에서 비롯되는 많은 이단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특히 천주교회와 자유주의 신학과 연합주의와 은사주의 등 성경에서 이탈한 사상들을 경계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천주교회는 뿌리 깊은 이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천주교의 이단성을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저는 신학교 때 잘 인식 못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잘못됐는데 왜 신학교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줬지? 명색이 총신은 가장 보수적인 한국의 합동 즉 제일 보수적인 신학교라는 데서 왜 그것을 제대로 안 가르쳐줬지?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대해서도 저는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배워보지 않았습니다. 예?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이라는 것도 제가 미국 가서 공부하면서 와, 이렇게 잘못됐는데 그 좀 쉽게 그렇게 좀 잘 자유주의 뭐 복잡하게 너무 이론을 말하지 마 자유주의가 왜 잘못됐는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위반되었다는 이단적인 그런 점들을 꼬집어서 다 좀 가르쳐주면은 쉬워요. 좋았을 터인데 연합주의, 예, 에큐메니컬 운동, 교회 연합 운동, 예,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 뭐 천주교 자유주의가 잘못된 것만 알면 연합주의 잘못은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나 연합주의는 그 속에 들은 건 천주교하고 손잡고 연합한다고 그러고 자유주의자들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활동하니까 그거는 연합주의 자유주의 계열의 연합운동뿐 아니라 보수적인 계열의 연합운동도 똑같습니다. WEA라고 하는 그런 운동 로잔 대회라는 것도 똑같은 지금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복음주의를 비평할 때 복음주의도 그것이 자유주의와 같이 손잡고 심지어 천주교와 손잡고 그 대표적인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 빌리 그라함이나 또 CCC의 빌 브라이 세계적인 총재든 빌 브라이시나 그들이 하는 일이 똑같이 그건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연합운동의 정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아니다. 그건 혼란일 뿐이다. 모든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 미혹의 영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아니다. 은사주의도 마찬가지다. 은사주의는 정말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성경을 이탈해서 오늘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말하는 그 순간 그것은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 넘어 직접 하나님의 계시가 있다고 말하면 그럼 성경을 쓰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러나 오늘 은사주의자들 신사도주의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접 말씀하신다 그런 소리를 하는 순간 당신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넘어서게 되는 넘어서는 모든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 안에 거하십시오. 성경을 넘어서지 마십시오. 겸손하게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성경의 아까 말한 대로 교리 체계 안에 거하고 성경의 생활 교훈 안에서 온전케 되려고 하는 거기가 그것이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예, 무엇을 말하는 순간 거기에서 모든 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영들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교훈들을 조심해야 하겠다. 둘째로 우리는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는 금욕주의를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여기에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교훈들의 한 예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금욕주의다.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금욕주의. 금욕주의는 진리가 아닙니다. 성도의 성화는 금욕주의로가 아니고 성령님으로 몸의 죄성을 이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갈라디아 5장 16절 너희는 성령님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게 요절이라고 했습니다. 대답입니다. 금욕주의가 대답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면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필요할 수 있지만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금식이 죄성을 극복하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오직 성경적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죠. 결국 귀신의 가르침 속이는 영들의 교훈들을 따르지 말고 금욕주의도 그 중에 하나 잘못된 것이니까 따르지 말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성경대로 가자 그런 말이죠. 성경적 교리들과 생활 교훈들 안에 거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이 인용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중요한 요절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기도할 때 시작하는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수없이 많이 예, 우리가 암송하면서 기도를 올리곤 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신적 권위성을 증거하는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의 유익을 말씀하고 이는 그 목적은 성경을 이렇게 교훈의 책으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로 그것이 결론입니다. 16절 17절의 말씀이죠. 15절에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그러니까 성경의 두 가지 용도는 첫째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고 두 번째는 온전함을 주는 것이다. 그러면 다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성경은 성화를 위하여 온전함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 그러면 다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잖아요. 구원 얻고 온전하라는 것이죠. 구원 얻고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하게 사는 성화의 교훈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라 온전함이라고 하는 17절에 디모데후서 3장 17절의 말씀이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도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신약 성경의 권위를 보이는 말씀이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권위로 인쳐진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의 교훈대로 믿고 성경의 교훈대로 살기를 힘쓰는, 또 가르치는 이들이나 지도하는 이들은 그렇게 하는, 성경대로 우리가 먼저 배우고 또 우리의 모든 형제들,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어린 자녀들, 또 권찰님들은 우리의 구역의 모든 식구들을 한두 마디라도 권면할 때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예수님 바로 잘 믿도록 세워나가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려고 했지만은 얼마나 바르게 전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성경 말씀의 온전함에, 그 온전한 교훈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교훈 안에서, 바른 교리 체계 안에서 거해야 되고 바른 윤리적인 삶 안에서 흠과 점이 없이 온전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본문 속에서 속이는 영들과 귀신의 교훈들을 조심하며 또 금욕주의를 경계하고 오직 성경적 교리와 생활 교훈 안에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되기를 원하며 또 주님 이 강단을 잇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당회원들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함 속에 거함으로 이 합정동 교회가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말세 어지러운 시대에도 이런 시대의 풍조에 편승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옛길 바른 길 성경적인 길을 지켜나가는 참된 교회의 수에 들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교회를 생각할 때 합정동에 그런 교회가 하나 있다고, 또 처처에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아멘.